창세기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은 계속해서 다른 의미들이 또 올라오고 과연 이게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죠. 여러분 이 모습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데려감 당한 사람은 괜찮지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통곡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라졌거든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졌거든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순간 옆에 있던 한 배우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내가 분명 잘못 믿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구약 성도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가?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 구약 언어로 돌리면은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말씀,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뚫리면 다 뚫리게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녹여내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제쳐둘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렌스 형제는 38세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멜라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8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요. 놀랍게도 38세부터 80세까지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하고 있었던 곳은 식당입니다. 취사장이었는데요. 이곳의 취사장에서 너무 바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수도사들처럼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사에서 존경받는 사람 속에 이 로렌스 형제가 들어갑니다. 다른 수도사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이 로렌스 형제는 존경하는 분 속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가 썼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소란스럽고 덜그덕거리는 부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막 소란스럽고 여기저기에서 이것 달라 저거 달라 그릇 씻어달라 젓가락 달라라고 할 때에 소란스럽죠. 근데 그 속에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평강 가운데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굽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야채를 더듬으면서 더듬는 게 아니라 다듬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속에서 느끼는 거죠. 그에게 빵을 굽는 것이나 설거지를 하는 것 이것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한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에 매어 달리는 것과 같이 일을 하는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꼭 매어 달렸습니다. 나의 기도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빵을 구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빵을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빵 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기도였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죠. 일이 기도고 기도가 일이었던 셈이죠. 그런다고 해서 로렌스 형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은 가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똑같은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설거지를 하고 빵을 굽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조금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특별한 기도 시간 정해놓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도 이 기도의 시간에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일상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있죠. 교회당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장소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다 거룩한 직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늘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길을 걸어갔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러할 때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대화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던졌고 대답,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곧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있다. 이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서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지만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을 대화로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말씀을 하셨죠. 감정을 가진 인간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살 수 없죠. 그런 거 없이는. 나 마음에 생각에 밀려오고 있는 근심과 걱정, 나 혼자서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염려에 제 영혼이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아뢰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생각을 대화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아뢰이는 성도와 아뢰이지 않고 혼자서 이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는 성도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성도는요, 뼈가 사각합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나겠죠.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어떻게 맡기실 겁니까? 맡기는 방법은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은 점점 죽어갈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담고 계시지 마시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다 이야기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근자근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께 아뢰이는 그 아들과 딸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붙들어 주시면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짐들을 아뢰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 붙들어줄게. 그리고 너 요동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뢰이는 훈련, 생각을 말로 변환을 시켜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아뢰이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염려 근심들 그거 가지고 혼자서 앓고 계시면 안 됩니다. 화병 듭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머리카락 다 빠져나가요. 다 아래이면 어떻겠습니까? 다 아래이고 나면 머리가 날 겁니다. 제 머리가 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을 말로 전환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매일 매 순간 짧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은 많이 있죠.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짧은 기도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사건들, 사람들, 감정들, 생각들 이것을 내 짧은 기도로 언어로 전환시키는 훈련을 해서 짧게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매 순간 아주 짧은 기도를 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아 이게 기도하는 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장에 보면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락사스다 왕이 네가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물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자, 왕 앞에서 왕이 물어보는데 질문을 던지는데 잠시 묵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잠시 그 왕 앞에서조차도 느헤미야가 잠시라도 묵도를 했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산발락과 도비야 이와 같은 원수들이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왔죠. 그때도 무시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죠. 그래서 개혁을 성전과 제사의 개혁과 윤리, 도덕의 개혁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면서 그는 수시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 또 생각과 감정을 그때그때 우리의 기도로 전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짧게 짧게라도 아뢰인다면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훈련 속에 여러분 한번 던져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느헤미야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 손바닥만한 강아지를 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주인만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식탁에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요, 제일 먼저 밑에 와가지고 정자세로 서서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주인의 상에서 무엇인가 부스러기라 떨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눈빛은 초롱초롱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개보다도 못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 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아라, 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아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짐승들을 두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주님,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앉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도 수시로 수시로 먼지가 자꾸만 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자연 속을 걸을 때 주님과 대화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다른 거 어떤 때보다도 산속을 걸어갈 때 저는 이제 맨발로 등산을 간혹 또 자주 하기도 하고 간혹 하기도 하는데요. 맨발로 산을 저는 한 몇 시간도 타고 올라갑니다. 바위 위도 맨발로 막 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흙과 바위를 맨발로 딱 밟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땅과 제가 마치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나무도 꽃도 바람도 멀리 보이는 저 풍경들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걸어갈 때 시편 23편을 소리를 내어서 암송을 합니다. 저 요즘에 자주 암송을 합니다. 놀랍게도 제 입술을 통해서 시편 말씀이 이렇게 나올 때 힘이 나요. 여러분들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맨발로 산을 걸어갈 때에 시편을 암송을 하면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홀로 걷고 있지만은 혼자가 아니고 동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꽃을 보면은 그 꽃 때문에 감격합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꽃다발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꽃다발을 사무실에 목양실에다 두었는데 꽃이 이렇게 싱싱할 때는 이쁘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말라집니다. 비틀어지고 예, 떨어지고 그럼 버려야 돼요. 근데 그 꽃을 보는 순간에 와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말라 비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막 감사가 나와서 참아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예, 여기 이쁘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좀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놨습니다. 저렇게 제가 다 말라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에 하루에 해가 뜰 때에 하루에 한 번씩 무지개가 뜨는 거 아십니까? 드림교회에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드림교회에 우리 교회에 해가 뜨면은 하루에 한 번씩 무지개가 뜹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쳐 나오면서 그걸 늘 보죠.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뭐, 보입니까? 아, 저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중층 게시판에 그 계단 올라가는 그곳에 하루에 한 번씩 무지개 뜹니다. 오전에 7시경이 되면은 저 무지개가 저게 떠 있어요. 저걸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혹시 새벽에 무지개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셔서 7시까지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저게 보입니다. 계단에서 딱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솜씨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일본 어느 교회에 감사 할머니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숫자는 적지만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분들입니다. 엄청 큰 소리로 예배 설교 시간에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성도들이 방해가 될 정도였어요. 찬송하다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사합니다. 교회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맨날 감사하다고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청소하다가도 그냥 감사가 흘러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나 하고 세계 지도책을 한 권을 건넸습니다. 무슨 책이든지 읽다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할머니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무슨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세계 지도책을 이렇게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 책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체 세계 지도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 말씀, 지도책을 보면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머니가 그 지도책에 보면은 바다 색깔이 파란 색깔이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갈수록 이게 짙어집니다. 까만색도 좀 들어가면서 짙어지죠.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저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세계 지도를 보면서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은 세계 지도를 보면서도 기도가 나오는 법이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늘 24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행은 교제이고 대화이고 능력입니다. 에녹은 주님과 더불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에녹이 얼마나 이뻤으면 주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사람,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현 집사님 맞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충분히 우리는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부딪히는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조그만 난 하나가 있고 꽃 하나가 피어 있습니다. 앞에 강대상에 보시면. 저걸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 제 좌우편에 있는 꽃도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3시 졸리운 시간이죠. 집에 갔다 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게 하신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을 자꾸만 말로 전환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생각을.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근심과 염려도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짧게 짧게라도 아뢰이는 시간, 이 아뢰이면서 지나가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솟아올라 올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고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도 들판을 보면서도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은 그와 같은 자연들을 보면서도 순수하게 대화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나이를 이제 먹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이 모습은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솟아나야 되고 점점 더 많아져 가야 되고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주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떤 곳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들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